할렐루야. 우리 앞뒤 전우자으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피곤하시죠? 저녁 시간은. 예.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거룩성, 또 거룩이 뭔가. 근데 오늘 내용은 음행이 내용입니다. 근데 음행 자체를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음행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교회가 왜 거룩해야 되는가, 교회는 뭔가, 이런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금 선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마 헬라 시대에 가장 타락한 지역이 이 고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발굴된 그 조각이나 또 그림을 보면 요즘 봐도 끔찍할 정도로 그 문란한 그 형상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에서 쭉 그 오래 생활을 하면서 이 당시에 그 흔적들을 많이 이렇게 채집한 선교사님들 만나보면 또 이쪽에 공부를 한 분들의 그 저서나 또 모아놓은 자료를 보면 맨정신으로는 보기 힘들 정도로 정말 더럽고 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고린티안, 고린도 사람들 하면 이 당시에는 그 음란의 대명사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 지역이 왜 이랬나 보면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 갖는 신학 사상이 철저히 이원론적 사상을 갖고 있어요. 영은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정확한 구분을 가지고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거니까 여기에서 두 극단이 생깁니다. 하나는 그 도덕 폐기론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육체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더러운 거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살자. 도덕 폐기론자들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아류들이 굉장한 문란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극단이 뭐냐면 이제 금욕주의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몸을 학대하고 몸을 고달프게 만들고 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철저히 구분해서 육체는 어차피 더러운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양극단이 생겼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갖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그 스토아 철학이 사람들이 밑바닥 정서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생기죠. 지식을 숭상하죠. 이렇게 악한 음란한 행위들이 온 도시를 뒤덮고 있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교회까지 깊숙이 파고들어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탄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 막 태동된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리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면역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에 대해서 면역이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이 부도덕한 쓰나미 같은 물결들이 교회 안으로 그냥 서슴없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좀 탄탄하고 좀 성숙한 교회 같으면 말씀의 가치로 영적인 실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해서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된 시기란 말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음란의 유형들이 있는데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그 중에 일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해요. 아주 악한 음란을 지적을 하는데 1절을 좀 보십시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 음행이라는 말을 포르네이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음행은 가장 간단한 가치 기준이 뭐냐 하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 외 모든 관계를 음행이라는 범주 안에 묶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외 모든 관계를 음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예요. 이거는 시대가 아무리 수천 년이 흐르고 변해도 불변한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청년 시절에 이런 가치가 선명하게 확고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가치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주신 가치입니다. 그대로 믿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음행은 이방인들도 혐오하는 음행이에요. 그 어떤 음행인가 봤더니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취하였다라는 말은 한 사람이 어쩌다 한 번 실수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헬라말을 들이다보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행한 일들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했다. 자, 나를 중심으로 아버지 아내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어머니죠. 어머니. 맞죠? 왜 대답들을 못하세요? 아버지 아내가 누굽니까? 어머니죠. 그런데 이거는 친어머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버지 아내라는 헬라말의 수사법은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해요. 아버지가 엄마하고 살다가 무슨 사유로 헤어졌든지 죽었든지 사별을 했든지 그리고 이제 다른 아내를 얻었어요. 그럼 그 아내가 계모가 되겠죠. 우리식 표현으로 계모나 또 하나는 어머니 있는데도 이제 헤어지고 둘째 부인을 얻었다든지 그것도 어쨌든 뭡니까? 아버지의 뭐가 돼요? 아내가 되겠죠.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죽어요. 그럼 누가 남습니까? 아버지 아내가 남아요. 여기 표현대로. 그런데 이 당시 헬라 시대의 그 유산 상속법이 뭐냐면 그 모든 유산이 자식들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잠깐이지만은 살았던 이 여자에게로 돌아갑니다.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아들들이 강제로 혼자 남은 아버지의 아내하고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음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 뒤에는 무슨 문제가 결부되어 있나요? 쩐의 전쟁이에요. 결국은 돈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헬라 시대에 비일비재했어요. 심지어는 어디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용납되는 분위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율법이나 신명기 율법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 하체를 범한 자는 죽일진이라 그랬습니다. 죽이도록 돼 있어요. 그게 신명기 율법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도 악하게 여기는 범죄인데 그 시대가 전부 그렇게 대세니까 대세 지금 삼성에서 뛰고 있죠? 대세가? 뭔 소린가 또 하시네요 표정들이 정대세 정대세 이러한 그 부도덕한 행태들이 그 시대의 대세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부도덕한 논리들을 슬그머니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용인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볼까요? 2절 그리하고도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부도덕한 그 시대의 대세를 따르는 행태를 보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 너희가 교만하구나 여러분 결국 고린도 교회의 본질은 교만이었어요 교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랑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게 교만이에요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지 않았다? 쫓아내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 음란의 문제는, 음행의 문제는 천하장사라도 뭐 아무리 누구라도 맞서서 싸울 죄가 아니에요. 이 죄는 무조건 피해야 될 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서요. 이 음란의 상황과 맞서서 이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그 상황과 그 현장을 피해야 될 죄입니다. 믿습니까? 요셉이 남의 나라 종으로 팔려가서 참 아슬아슬한 환경에 있었죠. 그 행실 못된 보디발의 아내 슬하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그 불같은 유혹을. 그런데 마지막에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잠자리 날개 같은 야식구리한 옷을 입고 침대에 반쯤 걸쳐 앉아가지고 코에 바람 소리를 빵빵히 넣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요셉하고 부르잖아요. 예? 순진한 요셉은 부르니까 뭐 심부름 시키려나 보다 하고 덜렁덜렁 왔겠죠. 보니까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나가려는데 어딜 잡힙니까? 옷을 붙들려요, 옷을. 그래가지고 옷을 벗겨진 채 도망을 갑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내 주인이 맡긴 것은 재산뿐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피하죠? 그 죄는 피해야 될 죄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피해야 될 죄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었어요. 다윗.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구약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77페이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2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은 다윗의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다윗이 나라가 작고 힘이 없을 때는 주기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선봉에 있었고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근데 나라가 좀 실력이 생기고 크기가 생기니까 세력이 생기니까 이제 몸소 안 나가도 될 만큼 국력이 탄탄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 다 내보내고 자기는 그 중동 특유의 시에스타, 낮잠을 즐기다가 저녁 무렵 일어나요. 바람을 쏘이려고 옥상을 거니는데 어디서 물기얹는 소리가 들려 눈알이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남자들은 또 그런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눈이 멎은 곳에 딱 보니까 어느 여인이 벌거벗은 채 나신으로 목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옳았어요? 어휴, 이내 못 볼 걸 봤구나. 에이, 딴 데로 갑시다. 그리고는 방향을 돌려야 옳았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두리번거리다가 눈길이 멎은 데를 딱 꽂혔는데 눈알이 안경 밖으로 튀어나오게 생겼어. 옆에 선 부하한테 저 여인 내가 누군지 정보 좀 갖고 와라 해서 막 또 검색을 해가지고 정보를 갖고 왔어요. 각하, 이 여인은 각하의 부하 중에 제일 충신스러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엘리암의 딸 바세바라고 하옵니다. 이렇게 했나요? 아니죠.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넘볼 대상이 아닙니다. 그 소리 아니에요. 예? 이 문장의 어감을 잘 보세요. 평서문이에요? 의문문이에요? 의문문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때 이미 영적으로 맛이 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데려와라. 누구 명령인데 거역을 해요? 데려와라. 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4절을 잘 보세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앞을 보세요. 뭘 깨끗하게 해요? 부정함을. 무슨 소리죠? 여자들은 알죠.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표현대로라면 유출하는 기간이 있어요. 부정한 기간이 있죠? 하필 데려왔는데 그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이 그때 돌려보낸 게 아니라 그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범죄를 해요. 뭘 드러내는 겁니까? 성경이. 그 죄란 놈의 집요성. 여러분, 음행의 죄는 우리 뇌리에 한번 우리 심령에 착근이 되면 꼭 뭐 같으냐 하면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겨울가에서 놀다가 그 거머리한테 한번 물려본 적 있나요? 거머리 알아요? 이게 뭐 거머리를 알아 얘기가 되지. 저는 어릴 때 그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겨울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놀다가 거머리가 종단지 같은 데 붙어요. 시커먼 게 이렇게. 그러면 놀래서 울면 형들이 신발장을 벗어가지고 막 팹니다. 그 거머리를 떨어지라고. 근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언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피를 보고 떨어져요. 아주 지독한 놈입니다. 이 거머리예요. 죄란 놈은 더 세요. 끝장을 보고야 떨어져요. 특별히 이 죄는 절대 안 떨어집니다. 파멸과 끝장을 보고서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부정한 기간을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범죄를 해요. 이게 음행의 죄가 갖는 무서운 죄의 집요성이에요. 이 죄는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천하장사가 없어요. 그런 환경에 가까이 가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린 신자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늘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교제권 속에 머물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문 밖에만 나가면 죄악의 홍수가 쓰나미처럼, 우리나라가 성국가라면서요. 성국가.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 그런 더러운 오명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관광을 하러 온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관광을 하러 옵니까 우리나라에. 어쩌다 대한민국에 이 지경이 된지 몰라요. 하여간 대한민국이 지금 뭐 선이 다 무너졌어요. 자, 남편도 전쟁터에 나갔겠다. 완전 범죄가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아뿔싸 얼마 있다가 신하 하나가 얼굴이 하얘갖고 뛰어들어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지난번 그 여자 있죠. 언제적 여자? 하도 많으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라는 그 여자 있죠. 그래. 왜? 아이를 가졌다고 하옵니다. 아니, 남편은 전쟁터에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아니고. 어쩌면 좋아요? 무슨 짓을 하죠? 그 남편이 지금 어느 전선에 근무하냐? 그 휴가 명령 좀 내라. 그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또 휴가를 받아서 나와요. 전쟁하다가 왕이 명령을 내가지고. 그래서 얼떨결에 왕 앞에 섭니다. 그대가 우리 양가? 예, 그러하옵니다. 우리하게 생겼구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름은 우리하게 생겼는데 속이 그렇질 않아요. 그래, 전쟁터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소. 모욕도 좀 하고 깨끗이 씻고 피로도 좀 풀고 아내하고 회포도 좀 풀고 그러다가 다시 전쟁터로 복귀하시오. 아주 악한 수를 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집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가요. 그러면서 왕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아니 되옵니다. 내 부하들은 왕의 안위와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지금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고 있는 이때에 내가 어찌 하룻밤 일락을 위해서 내 아내이지만 품었다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나가요. 자, 이것도 또 물건이에요. 네? 전들 그럴 수 있었겠어요? 이게 웬 떡인가 하고 그랬겠죠.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다윗이 영거품 무슨 짓을 합니까?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그 지금 제일 전투가 격렬한 데가 어디냐? 예, 청파동이라고 하옵니다. 아, 그래? 거기다가 우리아를 배치시켜라. 그래서 우리아가 청파동에 배치돼가지고 거기서 장렬히 싸우다가 적의 흉탄에 숨져요. 그래서 우리아가 청파동에서 죽었어요. 근데 고개를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제가 얘기하다 제가 헷갈리네. 여러분, 죄는 계속 죄를 낳습니다. 특별히 이 죄는 그래요. 이건 못 끊어요. 자, 원인인 남편도 죽었어요. 이 땅에선 이 일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아니, 웬일이시오? 오랜만입니다. 근데 온 김에 이 얘기 하나 합시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해요. 카카, 어느 마을에 말이죠, 부잣집에 많은 양떼가 있었고 그 옆에는 개딱지만한 초가집에 가난한 농부가 한 마리의 양을 딸처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행인 하나가 찾아 들어옵니다. 손님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부자는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다가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가난한 농부의 딸 같은 양 한 마리를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면 그 손님이 누굽니까? 부잣집에 찾아온 손님이 누구예요? 부자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궁궐에는 많은 후궁들이 있었어요. 찾아온 손님은 누구예요? 죄. 그 죄를 대접하기 위해서 딸처럼 키우던 가난한 농부의 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했다면 각하는 이 일을 어찌 생각하시오? 이때 다윗이 부르르 떨면서 분노를 합니다. 가식이 아니라 문제는 진심으로, 진심으로. 아니, 여러분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을 하고 있으면 이거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늘 아래 이런 천인공노할 인간이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아있단 말이요? 죽이시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얘기를 듣고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식을 떤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얘기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어요. 뭘 몰랐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죄는 뭐죠? 그게 죄예요. 여기서 다윗은 신음소리도 못 내고 무너져요. 아주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쓴 시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모태죄인. 그리고 그는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시를 써요.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의 밤을 보냈으면 눈물로 침상을 띄웠나이다. 그리고 그의 인생길은 곤두박질하죠.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가는 인생의 구빗길마다 슬픔을 보고 아들에 쫓겨서 맨발로 광야를 거닐면서 미친 채 하다가 블레셋으로 넘어가 늙은 몸뚱이를 구걸하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보석같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를 보면 처절해요. 결국 거기서 다윗이 아, 인간은 죄덩어리구나. 여지가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겠구나. 그제서야 눈을 열어 구속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이라는 죄는 우리 영혼 속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젊을 때일수록 젊을 때 이 잔상이 머릿속에 새겨져 버리면 이게 안 지워집니다. 언제 지워지는지 아세요? 지워지는 때가 있긴 있어요. 언제 지워지죠? 언제? 따라서 하십시다. 죽어야. 죽어야 끝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죄를 뭐 당시 사회가 다 그랬으니까 예? 그 사회는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미 그때 공창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모든 우상들이 전부 그런 성적인 묘사가 거의 99%였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백그라운드를 보세요. 전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성전 창기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것들이 밤이 되면 골목으로 으슬으슬 내려와요. 그걸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이게 그 당시 사회 분위기였고 누구나 특별히 혼은 문제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였어요. 막 섞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네 것 내 것 없이.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죠, 짐승. 짐승들은 네 것 내 것 없어요. 이게 짐승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을 왜 못 물리쳤을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아내가 죽었어요? 아버지의 여자가 남아요. 아들이 그 재산이 엉뚱한 여자에게 몽땅 영원히 빼앗길까 봐 강제로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여자를 결혼을 해버립니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있는 사람들 짓거릴까요? 없는 사람들 짓일까요?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쥐뿔도 없는데 뭘 해요? 있는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력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소위 방구깨나 끼는 사람들이에요. 행세나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뭐 어려운 일 있다 하면 돈 척척 내고 또 많은 가난한 사람들 구제의 대상들이 있었으니까 그 돈줄이 다 누구에게서 나왔겠어요? 이 사람들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쉽게 내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는 교회입니까?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입니까? 사람이 지배하는 교회죠.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고 물리치지 못하였느냐? 내쫓지 못하였느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쫓아라!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쓰는 게 아니죠. 어디서 씁니까? 에베소에 지금 전도하면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몸은 떨어져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복음으로 낳은 자식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교회 안에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상황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미 대안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들하고 무관한 존재가 아니다. 계속 기도로 목회를 하고 편지로 목회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 나름대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서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4절 시작! 자, 사도 바울이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게 평범한 말 같죠? 교회는 사람의 지혜가 사람의 재정의 실력이 좌지우지 되는 공동체여서는 안 돼요. 오직 누구의 능력만이? 예수의 능력만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어느 시간에 누구에게서 어느 장소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앉은뱅이에게 한 얘기죠. 성전 미문에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는 병든 자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통치를 선언하면서 두 사도가 한 얘기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의 능력으로만 세워져야 되는 겁니까? 예수의 능력. 믿습니까? 우리 3.1교회는 예수의 능력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의 능력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랑거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잘난 책거리가 되어서도 안 돼요. 야, 우리 교회 누구 나오는지 알아? 이거 다 뼈다구 같은 소리예요. 죄인들이 나오지 뭐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긴. 네? 제발 그런 이 세속적인 시각을 내려놓으세요. 우리 교회 누가 나오는지 알아? 죄인들이 나와. 아멘? 네. 예수의 능력만 통치되는 교회. 그분의 십자가만 자랑되어지는 교회. 그게 거룩한 신부입니다. 믿습니까? 또 성경을 좀 보십시다. 이제 좀 제일 어려운 부분에 이제 봉착을 합니다. 자, 5절. 시작. 자,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5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결론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뉘앙스가.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5절에. 앞에는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줘요? 사탄에게 내준대요. 그런데 뒤에는 또 뭐라 그래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고개를 들고 조용히 한번 이 본문을 조합을 해보세요. 전반부는 이런 자는 누구한테 내줘야 돼요? 사탄의 먹잇감이 돼야 되는데, 사탄에게 내줘야 되는데. 그런데 뒤에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고요. 앞뒤가 잘 어색하죠? 자,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해석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제일 좋은 성경 해석 방법은 선생님이 늘 뭐라 그랬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함이 제일 바른 방법이에요. 자, 여기를 꼽아두시고 갈라디아서 5장으로 넘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찾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무슨 일이요? 분명하니 곧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전부 다 성적인 문제죠? 자, 앞을 잠깐 보세요. 이러한 모든 죄들은 무슨 일이에요? 육체의 일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독자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육체적이다 또는 육체다 그럴 때는 이 바디,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육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십시다. 2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아주 중요한 복음의 정수로 여러분들이 지금 안내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속죄양으로 못 박아 죽으실 때 거기 누가 같이 죽었어요? 누가 같이 죽었어요? 이거 대답 못하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자, 누가 같이 죽었죠? 내 죄와 같이 죽었어요. 맞죠? 이따 그 증거를 다른 성경에서 제가 밝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세요. 2장 20절 앞으로 한 두 장 넘겨서 다 시작. 아멘. 자,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성경을 보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하였나니?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안 박혔어요? 못 박힌 겁니다. 분명한 성경의 증언이에요.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로마서에서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여기 산다는 말은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동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정리가 됐어요. 뭐냐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여러분들도 그때 같이 죽었어요. 난 그때 없었는데? 맞죠? 없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보세요. 시간이라는 과정은 인간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겁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C.S. 루이스가 설명한 개념인데 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뭘 생략한 겁니까? 시간을 생략한 거예요. 왜? 그분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왜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다가 모든 걸 단숨에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무슨 과정 속에서 풀어가시죠? 우리가 설득되도록 시간이라는 과정 속에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을 죄까지 사실은 다 대속하셨어요. 어? 그러면 뭐, 야, 이거 왔다네, 왔다. 우리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어떤 율법적 차원에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린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자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거를 해결하셨어요.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의 은혜 속에서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그분 눈치도 보고 그분 마음에 들려고 하고 그래서 누구의 신부로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중요한 거룩성이에요. 믿습니까? 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가장 귀한 가치는 뭐죠? 정절이에요. 그 정절이 교회의 거룩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계약서 때문에 율법 조항 때문에 지키는 정절의 개념입니까? 무슨 개념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인생 일대의 최대의 사건이에요. 내가 너만 이제 섬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도 예배 때 예배가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게 거룩의 정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 매여서 그분 눈치도 보고 그분 좋아하는 거 하고 싶고 그래야 그게 정상이라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는 연약한 육체에 매여 있어서 아직도 흠투성이고 연약해요. 그런데 반드시 이 문제는 끝장이 나고 해결이 날 문제예요. 왜? 십자가 이미 주님이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랑의 주도권을 그분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이 없어도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쌍방 계약이 안 돼요. 원래 계약은 쌍방이 정확한 맞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은 쌍방 계약이 안 돼요. 왜? 우리가 계약을 지킬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속전제물로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일방적으로 계약하셨어요.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러면 그 계약은 반드시 완성될 계약입니까?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계약입니까? 반드시 완성될 계약이란 말이죠. 쌍방 계약 같으면 문제가 심각하죠. 내가 자본이 없고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그 계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계약은 하나님이 혼자 하신 계약이에요. 아들을 걸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시작한 사랑의 역사가 완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확인 들어갑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부터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보세요. 아까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의 요구에 내줬다 그 말이에요. 육체를. 그러니까 죄값을 누가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 예수의 날에 영으로는 살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비록 교회 안에 연약해서 음행의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 죄 자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잘라내고 물리쳐야 되지만 그 사람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한단 말이에요. 동성애? 동의하지 못해요. 반대해요. 그러나 그 사람도 구원받을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을 대상이어야 하죠. 그렇죠? 마찬가지 얘기예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십시다.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5장 6절 보세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7절 시작. 아멘. 여기 왜 유월절이 등장하고 어린 양이 등장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옛사람의 상징적인 땅에서 400년을 살다가 마지막 밤 그 땅을 나올 때 무슨 밤을 지나죠?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에 대가를 지불하는 밤을 지나요. 맞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고센 지역의 히브리 공동체만은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갑니다. 그 공로와 그 은혜로 그 밤을 지나 나와요. 그리고는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밤을 지날 때 떡을 먹어요. 무슨 떡을 먹습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누룩은 무슨 성격이 있죠? 퍼지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번지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 음행의 죄가 그렇습니다. 음행의 죄는 모든 삶의 성결한 기반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말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명절을 다시 기억하라는 말은 교회의 가장 거룩한 기초와 출발은 어린 양 예수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과 그 시작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시작이 되고 인간의 조건은 일절 개입할 수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볼까요?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수함과 진실함입니다. 그게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3.1교회뿐만 아니라 3.1교회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렇게 진리가 혼탁하고 교회 재앙의 먹구름이 덮여있는 이 암울한 때 하나님께서 우리 3.1교회를 여기에 단단히 붙드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눈짓 하나, 표정 하나, 언어 하나, 행동 하나가 이 시대 젊은이들의, 특별히 크리스찬 젊은이들의 길이 된단 말이에요. 길.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4천만이 뭐라 그래도, 60억 인구가 뭐라 그래도 성경이 가라는 길로, 성경이 서라는 대로 우리 3.1교회가 거룩한 주님의,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단장한 신부와 같이 준비되는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회복시키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이끌 다시 해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서신 채로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는 오늙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죄악으로 가득한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악한 세대 앞에 우리는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단장한 신부와 같이 아름답게 준비되는 헌신된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캠퍼스에서 술도가니에 빠져 원리도 방향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많은 캠퍼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두 주간 우리 3.1교회 젊은이들이 그 80개의 캠퍼스를 끌어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3일 펼쳐질 예람제 복음잔치에 그들이 모두가 와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의 생생한 십자가를 만나는 은혜를